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3일 전화통화를 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기후변화 등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양국 간 특별한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는 의지를 전달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집단 방위와 공동 극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후변화와 코로나 대응, 국제보건안보 등의 분야에서 다자간 기구를 통한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영국이 올해 주최하는 세계 선진 7개국 G7 정상회의 등과 관련해 존슨 총리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중국, 이란, 러시아 등 공동의 대외정책 우선 과제에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협약과 세계보건기구에 재가입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23일 쥐슨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전화통화한 데 이어 23일에는 멕시코 대통령과도 통화했습니다. 중국 폭격기와 전투기가 23일 대거 타이완 방공 특별구역을 진입해 타이완군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중국 폭격기 8대와 전투기 9대가 타이완 남동쪽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침범구역은 타이완 본성과 타이완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남중국해 프리타스 군도 사이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타이완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해당 구역에 정찰 목적의 군용기를 출격시킨 바 있지만 이번처럼 군용기가 대거 동원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완군에 따르면 이날 중국 측은 핵무장이 가능한 H-6K 폭격기와 G-16 전투기, Y-8 대잠 초계기 등을 투입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경고방송을 통해 중국 군용기들을 착각시킨 뒤 미사일을 배치하고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드 파리스 국방부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서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중단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타이완 대표들과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서 23일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의 석방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린 가운데 경찰이 약 3,000명의 시위대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수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 전역 100여 곳에서 나발리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으며 모스크바 중심가에만 4만여 명의 시위대가 몰렸습니다. 이날 시위대는 나발리를 석방하라, 나는 두렵지 않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번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3천 명이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현지 인권단체는 주장했습니다. 나발리의 부인 율리아 나발리 씨도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체포 사실을 알렸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주말 러시아 전역에서 시위대와 언론을 겨냥한 가혹한 행동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시민사회와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시위대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에서 금강 폭발 사고로 수백 미터 지하 갱도에 갇혔던 광부 11명이 사고 발생 14일 만에 극적으로 구출됐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산둥성 엔타이 치샤시 군에서 광부 11명이 24일 오전 구출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광부들은 구조팀에 매몰된 노동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만든 통로를 통해 나왔으며 건강이 극도로 쇠약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0일 발생했으며 지하 약 600m 아래에 매몰된 22명 가운데 12명의 위치가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확인된 바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이후 생사가 확인된 광부들과 매몰돼 있는 갱도까지 연결된 구멍을 통해 쪽지와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구조작업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유명 토크쇼 진행자인 레디 킹이 23일 향년 87세로 사망했습니다. 레디 킹이 설립한 오라 미디어는 이날 레디 킹의 트위터를 통해 우리 회사의 공동 설립자이자 진행자 그리고 친구인 레디 킹이 오늘 아침 87세를 일기로 숨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레디 킹은 지난 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33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유대계 부모에서 태어난 레디 킹은 1950년대와 60년대 플로리다주에서 지역 라디오 기자와 인터뷰 방송자로 방송계에 입문했습니다. 박경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 여행 도성민입니다. 얼음 위에 넘어질까 두려워 천천히 조심스럽게 걷는다. 힘차게 내디뎌보지만 순식간에 미끄러져 넘어진다. 일어나서 다시 얼음 위를 서둘러 달려간다. 문을 꼭 닫아도 차가운 겨울바람이 새어 들어온다. 이것이 겨울이다. 하지만 이것도 기쁘지 아니한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사계 가운데 겨울을 묘사한 소네트, 이 서정시의 뒷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겨울의 한복판에 살고 있죠. 게다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 발짝 내딛는 것도 마음이 쓰이는 혹독한 겨울을 하고 있는데, 300여 년 전 이 겨울의 풍경을 이렇게 시로 또 아름다운 선율의 음표로 그려낸 비발디 시대의 사람들이 부러워집니다. 오늘 주말의 음악 여행은 안토니오 비발디의 협주곡 F단조 작품번호 84 겨울로 시작하겠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협주곡 F단조 작품번호 84 4개 중 겨울 지다 페코프스카 안데제프스카의 바이올린 안드제이 미진스키가 지휘하는 콘체르토 아벤나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비발디 시대는요 작곡가들이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데 서정시, 소네트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유행이었답니다. 바로크 음악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비발디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개를 만들 때 각 계절의 전경을 묘사한 16줄의 소네트, 서정시 위에 음을 그려갔다고 합니다. 얼음과 미끄러짐, 문을 파고드는 찬바람이 있어서 겨울답고 또 추위에 떨고 추위에 발구르고 그러면서도 따뜻한 난로가에서 비 내리는 밤을 여유 있게 보는 겨울 풍경을 생각하고 들으니까 비발디의 그 4개 겨울의 감상에 더 빠져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4개 가운데 봄, 여름, 가을은 또 어떤 소네트에 어떻게 표현됐을지 궁금하시죠? 봄이 곧 올 것 같은 그런 날이 오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에 보내드리는 주말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새벽에 방송되는 이 시간은 고전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유명 작곡가들의 교향곡, 협주곡, 바이올린, 첼로, 오보에, 명연주자들의 독주와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성악가들의 오페라 아리아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기타 협주곡 준비했습니다. 기타 대가 존 윌리엄스의 연주로 작곡가 마우로 줄리아니의 기타와 현을 위한 오케스트라 A장조 작품 번호 30 듣겠습니다. 3악장 알라포라카입니다. 네, 마우로 줄리아니의 기타와 현을 위한 오케스트라 A장조 작품 번호 30 3악장 알라프라카 기타의 존 윌리엄스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어떻게 기타 선율에 푹 빠지셨습니까? 아, 베토벤이 기타는 작은 오케스트라다 이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음색을 낼 수 있는 그런 악기다 이런 의미였는데요. 하지만 바이올린이나 첼로 등의 그 독보적인 음량은 따라내지 못해서 기타는 주로 협주보다는 오케스트라가 작은 소리로 받쳐주는 형태나 단독으로 그런 연주되는 악기로 많이 사용되어 왔었죠. 기타 협주곡을 많이 썼던 이탈리아의 작곡가 마우로 줄리아니도 그랬고요. 또 여러 작곡가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기타의 한계, 생각을 깬 사람이 바로 호아킨 로드리고였습니다. 아랑페지 협주곡, 아람브라 궁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유명한 기타 협주곡을 만든 로드리고가 기타의 그 특징을 아주 잘 드러낸 작곡으로 협주악기로서의 기타를 부각시켰던 거고요. 그 작곡가의 의도를 배가시킨 샤인즈 델라마사, 나르시스 예페스 같은 연주자들에 의해서 로드리고의 이름이 더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또 한 사람의 기타 대가 존 윌리엄스의 연주로 마우로 줄리아니의 기타와 현을 위한 오케스트라 A장조 작품 번호 30 3악장 알라 포라카 들으셨습니다. 에드워드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듣겠습니다. 작품 번호 39 행진곡 1번 D장조 네오나르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영국의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의 위풍당당, 작품번호 30곡, 행진곡 1번 띠장조, 레오나르드 번스타인의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며칠 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죠. 이 취임식을 계기로 여러분께 이 곡을 들려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었던 곡이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또 워싱턴 DC 일대의 삼엄한 경계로 예년과는 다른 그런 온라인과 영상 위주의 취임식으로 대체가 됐지만 미국에서도 이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국가 행사에서 아주 많이 연주되는 곡이었습니다. 군대 행진곡이라는 제목도 있는데요. 단순한 행진곡이라기보다는 장중하고 여유 있고 품위도 있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실제 이 곡은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증조부였던 국왕 에드워드 7세의 대관식을 위해서도 쓰였던 곡이고요. 영국 사람들은 이 곡을 제2의 국가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자부심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제목의 위풍당당이라는 말이 참 귀에 솔깃한데요. 셰익스피어의 희곡 오텔로의 한 대사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위풍당당이라는 것을 주제로 다섯 개의 행진곡이 작곡됐고요. 또 엘가의 사후에 또 한 곡이 미완성인 채로 발견이 됐는데 그 중에 방금 들어본 제1곡이 가장 유명하고요. 미국과 영국 대학에서는 졸업생들의 앞날과 또 미래를 축복하는 의미로 졸업행사에서 곡 이 곡을 연주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도 경제도 또 미래에 대한 희망도 움츠러드는 것 같은 요즘 이 위풍당당 행진곡이 여러분의 가슴을 또 어깨를 펴게 하는 그런 응원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 담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오페라 속의 아리아 들어보실까요? 헝가리 작곡가 프란츠 레하르의 희가극 오페레타, 유쾌한 과부 2막에 나오는 빌리아의 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레하르는 요한 슈트라우스를 잇는 오페레타 작곡가로 유명합니다. 1905년에 가상국가인 폰테베트로를 배경으로 연인의 사랑 싸움과 또 밀고 당기는 마음 끝에 다시 이어진다는 유쾌한 이야기인데요. 무려 110년도 넘은 이 오래된 레퍼토리지만 미국 브로드웨이 뮤지컬 배우들이 출연해서 화려한 춤과 노래도 선보이는 아주 인기 있는 오페라 공연입니다. 파리에 있는 폰테베데로 대사관의 대사가 파산 상태의 조국을 구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어느 귀부인의 수다스러운 뒷얘기를 듣게 되는데 어느 자산가가 결혼 첫날 밤에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그 아내 한나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아서 백만장자가 됐다는 겁니다. 대사는 이 한나의 재산을 폰테베데로의 것으로 만들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파리 남자와 결혼을 하면 그 돈이 모두 파리의 자산이 되니까 대사관에 있는 미혼의 참사관 바람둥이 데닐로를 과부 한나와 결혼시켜서 그 부를 파리에 뺏기지 않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파티에 나온 사람들은 백만장자 한나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단 한 사람, 술에 취해서 무엇인가를 중얼거리고 있는 참사관 데닐로였습니다. 한나가 데닐로를 깨우고 티격태격하는 듯 보이는데 알고 보니 두 사람은 한때 연인이었습니다. 사랑했지만 데닐로 집안에서 한나가 너무 가난하다고 반대를 했고 그래서 한나는 떠났고 데닐로는 시련의 상처를 술로 달래면서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바람둥이처럼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서로의 마음을 숨깁니다. 서로를 궁금해하지만 결코 먼저 말하지는 않는 거죠. 대사는 재촉합니다. 조국을 위해서 빨리 결혼을 하라고 명령을 하는데요. 데닐로는 돈 때문에 한나와 결혼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서로를 잊지 못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된 두 사람, 행복하게 다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들어볼 아리아는 이 두 사람의 사랑했던 과거를 숲속 요정 빌리아와 사랑을 갈구하는 사냥꾼에 빗대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빌리아의 노래, 미국의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입니다.
pianist in Poland, maybe the whole world.
쇼팽으로 시작해 쇼팽으로 끝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로만 폴란스키 감독이 2002년에 만든 영화 피아니스트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피아니스트, 영화의 배경은 1939년 폴란드 파르샤바입니다. 유명한 유대계 피아니스트인 주인공 필만이 라디오에서 쇼팽의 야상곡을 연주하는데 갑자기 방송국의 창문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유태인인 스필만은 수용소로 향하는 기차를 타야 합니다. 가족을 모두 잃었고 목숨을 겨우 유지하고 숨게 되는데 우연히 순찰을 하던 독일 장교의 눈에 띕니다. 피아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스필만에게 장교는 피아노를 쳐보라고 하는데요. 전장 속에 퍼지는 영혼을 실은 피아노 소리는 어땠을까요? 영화 속에 많은 쇼팽의 작품들이 흐르지만 오늘 준비한 곡은 영화의 맨 마지막에 흐르는 다시 피아니스트가 된 스필만이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곡입니다.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안단테 스피아나토와 화려한 데폴로네이즈 2단조 작품 번호 22 미국의 피아니스트 에마뉴엘 엑스, 찰스 맥커라스 경이 지휘하는 더 에이지 오브 엔라이트먼트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바로크 시대 프랑스 작곡가 장 마리 르플레르의 바이올린과 바소의 연속 소나타 비단조 작품 번호 5번 4악장 데라카도 류의 바로크 바이올린입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오늘 선사하는 마지막 곡은 이탈리아 작곡가 피에트르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의 간주곡입니다. 대개 오페라는 남녀 주인공들의 아리아가 유명한데 이 작품은 막과 막 사이를 이어주던 간주곡이 더 손에 꼽힙니다. 제대 군인과 다른 남자와 결혼한 여자, 여자를 잊지 못하는 남자와 숨겨진 사랑을 하다가 여자의 남편과 결투를 벌이다 죽게 되는 남자의 이야기가 시칠리아 섬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오페라입니다. 들으실 곡은 결투를 앞둔 장면 전에 흐르는 4분 정도 길이의 간주곡인데요. 너무나 편안하고 잔잔하고 평화스럽게 느껴지지만 극 속에서는 주인공의 죽음을 더 안타깝게 하는 이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은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곡입니다. 영화 The Godfather 대부에서도 콜레오네 패밀리의 2대 대부 역을 맡았던 그 알파치노의 딸이 괴한의 총에 죽게 되는데요. 그 뒤에 알파치노가 지난 날을 추억할 때도 이 곡이 흐릅니다.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 제임스 르뱅이 주의하는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주 시간에도 음악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